여러분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제가 이 캘리포니아 그래도 좀 자주 오는 편인데요. 올 때마다 늘 새로운 것은 우리 곰 목사님 만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평화장로교회 정말 한번 들리는 일. 저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옵니다. 제가 은혜를 끼치기보다는 저는 우리 권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목사님의 기도 소리가 늘 제 귀에 이렇게 쟁쟁하고요. 그리고 정말 그 순수함이 제가 생각할 때마다 도전이 되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믿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제 교회도 크게 부흥시킬 거지만은 그래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순수함은 계속 유지할 뿐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평화장로교회를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높이 들어쓰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또 기도하고 있고 늘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늘 같이 통화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 사이이기 때문에 늘 마음 한구석에 늘 계시는 그런 친구 목사님이십니다. 저도 개척교회를 한 사람입니다. 아버님이 늦게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셔서 제가 대학생 때부터 10여 년 이상 교회에서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그렇게 맡아서 제 개척교회를 같이 아버님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를 알고 있고요.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를 탈벗해서 마친 후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10년 6개월 동안 개척교회를 세워봤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제가 이제 덴버로 간 지 8년이 됐는데 이 8년 된 이 덴버 한인기독교회가 기성교회로서는 저한테는 처음이고요. 그 이전에 20년 동안은 개척교회를 섬겼던 그런 사역을 제가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저도 이곳에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6년 동안 방송설교를 했습니다. 참 그 소리를 듣고 참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개척교회가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방송은 의외로 많은 사람이 알아요. 그리고 한 번만 귀에 들어오면은 계속 듣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 방송을 들은 분이 교회는 못 올지라도 소개를 합니다. 그 근처에 있으면 거기 한번 가보라고. 제가 그거를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개척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서 방송 설교를 하겠습니까? 근데도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셔서 한 분이 3년 동안을 그걸 헌신하셨어요. 그것도 다른 교회에 있는 분이 헌신하셔가지고 처음에 제가 3년 동안 방송 설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약속한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교회에 계셨던 어느 한 권사님이, 저는 지금도 참 잊지를 못합니다. 그분이 저를 불러요. 여러분 그 리저월드라고 아시죠? 저 밑에 오렌지 카운티 밑에 있는 그 시니어 커뮤니티, 거기에 이제 사시던 80이 넘으신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저를 부르더니만은 은행으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서 주시는데 저한테 꼭 쥐어주시면서, 목사님 이거 가지고 정말 교회에서 필요한 사역에 쓰십시오. 근데 2만 불이에요. 근데 이 권사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15년 동안 혼자 돼서 15년 동안 혼자서 어디를 가겠느냐는 거예요. 어느 여행을 가겠으며 어디를 놀러 가겠으며 또 연세도 들었고 그 15년 동안 나한테 나오는 돈을 다 모았대요. 그게 2만 불이에요. 근데 그걸 그대로 바치신 거예요. 바치셔가지고는 목사님 정말 필요한 사역에 쓰십시오. 제가 그거 가지고 방송설교 3년 또 했잖아요. 3년을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왔는데 제가 시간도요, 지금 화요일날 오후 5시라고 하셨죠. 전 수요일날 오후 5시였어요. 참 시간대도 저는 그래서 목사님 얘기 듣고 참 좋다고, 퇴근하면서 그때 많이 듣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9월부터 정말 놀라운 역사가 벌어질 겁니다. 네. 여러분 기대하시고 우리 목사님 목소리 아는 사람 이 난가주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분명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개척교회 전문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개척교회를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더베 교회,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구브로 교회 개척교회만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 개척교회에 대한 노하우를 사도 바울처럼 많이 아는 분이 없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개척교회 하셨기 때문에 아시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정말 개척교회를 세워서 그 개척교회들을 부흥시키고 성장시킨 그런 정말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분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개척교회 하면은 사도 바울 거를 본받으면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는 개척교회 원리를 본받으면은 저희들의 개척교회도 분명히 성장할 겁니다. 부흥할 것이고 그 원리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개척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바로 삼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너희를 위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온 양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삼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삼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삼가라는 것은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온 양떼 교회를 위해서 삼가라 그랬어요. 삼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조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존중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삼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몇몇 사람이 모여서 목사님이 시작해서 그건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교회가 시작된 것은 바로 여기 보면 예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 사람이 모였던 열 사람이 모였던 천 명이 모였던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거예요. 자기 피로 세운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에 신학 성경에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온 마태복음 16장 18절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누구 교회요? 내 교회라는 거죠. 주님의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눈에 보이는 어떤 목사님, 장로님, 어떤 교인들이 세웠든지 간에 교회는 바로 주님이 세운,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내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생명과도 같다는 거죠. 피라는 것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피를 흘려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과도 같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이 그렇게 교회를 아끼신다면,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생명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생명 같은 내 자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를 과연 함부로 대한다면 그걸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가 잘났느냐 못났느냐 이 관계 없습니다. 아이가 뭐 훌륭하냐 훌륭하지 못하냐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희생하면서 키운 자녀라면 소중한 것입니다.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아, 이 나쁜 놈, 이 못된 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견디지 못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견딥니까? 정말 나빠서 내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못돼서 못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남이 그렇게 말하는 건 사랑이 없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린 견디지 못합니다.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아니 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우린 그렇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교회는 그 크기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주님이 피로 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걸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면 주님도 역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정말 주님이 피를 주고 사신 교회를 존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나 우리가 참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이상하게 교회가 크면 별로 말 안 해. 근데 교회가 작으면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 이것도 저렇고 저것도 이렇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참 말이 많아요. 우리도 모르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참 소중하게 여기요. 여러분 내가 내 교회를 소중히 여기면요 남도 소중하게 여기게 돼 있어요. 네, 내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남도 같이 그렇게 보게 돼 있어요. 이게 주님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거죠. 한국에서 제가 아버님과 10년 동안 교회를 같이 개척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님은 지금 이제 리타이어 다 하시고 이제 다른 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같이 개척교회를 이제 시작하셨던 그런 권사님이세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러죠. 이분 가정이 정말 그때 그랬습니다. 거의 굶다시피 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남편 되시는 분은 거의 평생 일을 해보신 경험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오히려 집안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이시고 여자분이 그렇게 허드렛 일 하면서 사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또 이 권사님은 몸에 병까지 있어요. 잘 고치기 어려운 병이에요. 참 부끄러운 병이에요. 창피한 병이에요. 이런 병까지 있어가지고 아주 참 힘들게 사셨던 그런 분입니다.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아들 둘이 있는데 사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둘째 아들은 중학교 때부터 이제 견나가기 시작했어요. 방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는 학교를 몇 번이나 이 퇴학을 맞을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마지막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때인데도 학교를 퇴학 맞게 됐어요. 학교를 안 나가니까. 그때 이제 집사람이 그 학교의 교사였어요. 그래서는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고 다른 선생님들을 만나서 좀 제발 좀 봐달라고. 이 졸업 못하면 뭐 하겠느냐고 이 아이가. 졸업은 할 수 있게끔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 아이 졸업만 시켜달라고 해서 결국은 그 아이를 고등학교를 졸업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가난하고 힘들게 성장을 했던 가정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가난한데도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이분이 3년 동안 청소를 했어. 아파트 가정집 청소를 해서 3년 적금을 들은 게 있어요. 그 가정엔 정말 큰 돈이었어요.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 바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교회가 건축되면서 건축된 교회에서 이분은요 저는 지금도 그게 생각이 나요. 기억이 나요. 제가 왜냐하면 교회를 이제 늘 이렇게 매일 다녔기 때문에 그 계단을 올라다니고 그 계단의 한 구석에서 뭐를 하고 있어요. 가서 보니까 뭐를 하냐면 여러분 이제 그 한국의 그 계단은 교회 계단은 이런 대리석으로 막 이렇게 해놨잖아요. 벽돌로 해가지고 대리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 철로 이렇게 좀 박아놨어요. 요 그 앞부분에 거기에 때가 끼잖아요. 그 때를 닦는 겁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청소 교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오면은 그거를 걸레를 가지고 거기 때가 묻어 있는 걸 이렇게 닦으시는 분이에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그 큰아들이 한국에서 전문대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지금 그 아버님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회사를 차려가지고 직장 생활하다가 회사를 차렸는데 그 회사가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회사예요. 그게 그렇게 잘 돼요. 11조가 최고예요. 교회에서 가장 크게 봉사하는 그런 가정이 됐어요. 둘째 아들은요, 그렇게 방탕해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지난 4월에 필리핀을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정말 감격적인 20년 만에 상봉을 했어요. 둘째 아들을. 필리핀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나중에 은혜를 받고서요,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필리핀에서 13년째 선교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열매를 맺히면서 선교 생활을 하는지 얼마나 감사하지. 제가 참 그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존중히 여기시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가정이에요. 교회가 작을 때도 교회가 클 때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요 누구한테도 빼앗기지를 않아요. 참 하나님이 정말 이 평화장로교회를 사랑하는, 존중히 여기는, 또 교회를 위해서 삼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섬기는 원리는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 한번 보세요.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섬기는 인생의 목표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의 달려갈 길,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달리는 것은 뛰는 것입니다. 뛰는 것은 걷는 것보다 훨씬 힘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뛰게 되면 얼굴에서 땀이 흐릅니다. 얼굴만이 아닙니다. 30분만 뛰고 나면 온몸에 땀이 흐를 겁니다. 땀으로 축축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섬기는데, 개척교회를 섬기는데 땀이 나도록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땀이 나도록 수고하니까 바울은 그 달려갈 길이 뭘로 바뀌냐면 사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울이 가진 목표는 자기 야망을 이루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사명 없이 꿈을 꾸면은요 야망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내 꿈을 이루는 거죠. 내 관심을 이루는 거죠.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 뛰어드는 겁니다. 이게 야망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사명 없이 교회를 섬기면은요 내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잘못되기가 참 쉽다는 거죠. 내가 이루어놓고 나면은 자기가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기가 참 쉽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기가 참 쉽다는 거죠. 텍사스에 있는 어느 그 식당에 가면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화살 쏘는데 그 화살판이 있는데, 근데 그 화살이 그 처음 가운데에 한 동그라미가 다섯 개 이렇게 있는데요, 처음 가운데 가서 탁 박혀 있대요. 어떻게 저렇게 쏠 수 있을까? 그 들어가는 사람마다 참 궁금하답니다. 그게 어떻게 화살을 저렇게 정확하게 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주인에게 물었답니다. 누가 쐈는데 화살이 저렇게 정확하게 정 가운데 박혀 있느냐? 그랬더만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누가 쏜 게 아니라고, 누가 맞춘 게 아니라 그냥 화살 여기다가 탁 박아놓고 동그라미를 그린 거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삶이기가 참 쉬워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목표에다가 내가 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서 박아놓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치는 거죠. 그리고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쏜 것,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그거를 축복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동그라미에 얼마나 정확하게 집어넣을 수 있느냐, 그때 하나님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걸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명은 내가 쌓아놓고 동그라미 치는 게 사명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그러기가 참 쉬운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내 기준이 있다는 거죠.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부딪히기가 참 쉬운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달려가는데, 열심히 뛰기는 하는데 바로 그걸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합니다. 땀을 흘리는 수고가 없이 사명은 가치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절대 들여다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일할 준비 돼 있어야 합니다. 달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옷도 갈아입어야 합니다. 운동화도 신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바로 달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땀을 어떻게 흘릴까요? 여러분, 운동 이제 해보실 겁니다. 처음에 운동을 하면 절대 처음부터 땀나는 법 없습니다. 뭐 처음에는 뛰어도 땀 안 나요. 걸어도 땀나지 않아요. 근데 참 이상하죠? 땀나기 직전 힘이 듭니다. 땀나기 직전 힘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 오늘은 그만할래 이러기가 참 쉬워요. 땀 안 나요. 그런데요, 아 오늘 좀 피곤해, 오늘 좀 힘들어, 그 순간을 남기면 이상하게 땀이 납니다. 이때부터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운동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일, 교회 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땀나기까지 해야 되는데 항상 땀나기 전에 멈춰요. 좀 뛰려고 하다가 멈춰요. 그때쯤이면은 일이 생겨요. 무슨 일이 생겨요? 제가 지금 이 캘리포니아 휴가를 왔는데 저희 한 목자에게서, 저희가 이제 목장 교회를 하기 때문에 이제 구역 목장 목자에게서 카톡이 하나가 왔어요. 목사님, 휴가 중이지만 긴급하게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러고 소식이 하나가 왔어요. 자기 이제 목원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좀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이 지붕 루핑을 하는 그 일을 하는데 그게 큰 프로젝트 하나가 캔슬이 돼버렸대요. 그것 때문에 준비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게 안 돼갖고 지금 굉장히 낙심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장 렌트비도 걱정해야 되고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꼭 기도해달라고. 그 제가 바로 응답을 했어요. 지금 요즘에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애를 쓰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이제 통역을 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이 통역하는 자매가 휴가 때문에 두 주간을 비게 됐어요. 그 다음 또 통역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도 또 여행을 가게 됐어요. 세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통역이. 그러니까 이 통역을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가정 신방을 갔었는데 이 가정이 그 아내 되는 이제 여자 자매가 여기서 학교를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통역 좀 해줄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만 자기보다 남편이 더 잘한대. 그리고 남편을 통역하게 됐어요. 그 두 주 동안 통역을 하면서 은혜가 충만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가정에 지금 큰 프로젝트 하나가 캔슬이 돼가지고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모든 게 잘 풀리는 것 같죠?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요게 지금 땀나게 하는 요소라는 거죠. 거기서 멈춰버리면 땀 안 나요. 그런데 그걸 이기는 거죠. 그걸 극복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나면 그다음부터 땀이 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다음부터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한다고 모든 게 다 마련돼가지고 척척 일이 이루어지고 이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먼저 땀을 나게 만드십니다. 그 순간을 이겨야 되고요. 마라톤 선수는요, 정말 자기가 못하겠다고 여기는 순간 두 번째 숨을 쉰다고 합니다. 그 26마일을 뛰는 동안에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가 꼭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만두고 싶을 때 숨을 한번 몰아가지고 두 번째 숨을 쉰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 해야지, 힘들어도 이겨야지, 그렇게 결심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교회 섬기는 거 똑같습니다. 특별히 개척교회를 섬길 때 그냥 좀 지칠 때가 와요. 이거 아닌데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럴 때가 와요. 여러분, 그때 두 번째 숨을 쉬십시오. 두 번째 숨을 쉬게 되면 그때부터 땀이 납니다. 그리고 그 땀은 곧 사명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눈물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30절에도 여러분 중에 31절 한번 비춰봐 주세요. 31절에 내가 밤낮 쉬지 않고 3년이나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그랬어요.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또 19절에 보시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37절에도 보면 다 크게 울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교회를 떠나면서 그런데 거기에 눈물이라는 말이 세 번씩이나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의 개척교회를 섬기는 자세는 눈물이었다는 거죠. 많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눈물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겸손에서 왔습니다. 겸손은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세울 게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능력, 지혜, 지식 이런 거 내세우지 않았어요. 손수건만 가지고도 병자를 일으키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누구 고친다? 이런 거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자랑했던 것은 오직 약함만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함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세 번씩이나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때 내 은혜가 족하도다라는 말씀을 듣고 약한 것 자체를 자랑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찬물과 뜨거운 물을 우리가 수시로 쓰지요. 찬물 나오는 데가 있고 뜨거운 물 나오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물이 더 시끄럽죠? 한번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뜨거운 물 틀어놓고 찬물 틀어놔 보세요. 소리가 달라요. 어떤 물이 더 시끄럽겠습니까? 찬물이 시끄러워요. 뜨거운 물은 부드러워요. 한번 그 차이를 한번 느껴보세요. 이 밀도 차이 때문에 그래요. 이 차가운 물은 이 밀도가 그냥 꽉 당겨져 있어요. 당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쏟아질 때 샤악 소리가 나요. 근데 뜨거운 물은 쥐고 있지를 않아요. 이게 풀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려올 때 부드럽게 내려와요. 여러분 차가운 사람은 소리가 난다는 말입니다. 소리가 나요. 그런데 뜨거운 사람, 영원히 뜨거운 사람은 소리가 안 나요. 부드럽게 물이 흘러요. 이게 바로 겸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겸손은 자기를 내세우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말이 없는 법입니다. 뜨거운 물처럼 부드럽게 내리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겸손으로 이런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강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순간 여러분 진정한 겸손의 성김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대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종교학 시험 시간이었는데요. 문제가 이렇게 났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예수님의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이 기록을 이 말씀을 해석해라. 이게 시험이었습니다. 강의실 안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뭐 너무 잘하는 말씀이니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뭐 이러면서 타이틀을 탁 적어놓고 해석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직 한 학생이 아무것도 안 해. 창문 너머만 쳐다보고 있어요. 교수가 봐도 아니 쟤는 언제 답안지를 쓰려고 저러고 있나 아주 좀 궁금도 하고 속도 상했어요. 그런데 가서 이렇게 봐도 한자도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학생은 왜 답안을 작성하지 않나. 그때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쓸 말이 없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지금 학생이 시험 시간에 쓸 말이 없다니. 시험이 끝나기 5분 전인데도 하나도 적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수가 다시 찾아갔습니다. 단 한 줄만 써도 낙제는 면하게 해주겠네. 한 줄이라도 쓰고 나가게. 그랬더니만 다른 학생은 이제 뭐 먼저 다 쓰고 나가는데 끝까지 이 학생은 남아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한 줄을 딱 적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따라서 하실래요? 뭐라고 이 학생이 적었는지.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와, 대단한 글이었어요. 만점 받았어요. 한 줄로.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여러분, 이 사람이 불멸의 영국 시인 바이런입니다.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그냥 딱 한 줄로. 우리 목사님 시인가 아시죠? 한 줄로 이 전체 첫 번째 이적, 물로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한 줄로 표현했는데요. 기가 막힌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물은 잔치집에서 음식입니까? 아닙니까? 물이. 물을 음식으로 내놓습니까? 이걸 음식이라고 대접했다간 큰일 나는 거죠, 그거는. 물은 음식 아니에요. 근데 포도주는 음식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음식이에요. 잔치집에서 꼭 필요한, 없으면 안 되는, 이스라엘에서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가장 소중한, 그것도 오랫동안 묵혀뒀던 것, 가장 극상품 포도주. 여러분, 이걸 내놓으면 정말 그 모든 온 하객들이 다 좋아하고 기뻐하고 잔치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물밖에 없어요. 그걸 내놓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물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주인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극상품 포도주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물 같은 존재들이에요.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를 들었으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니까 우리가 최고의 포도주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평화장로교회를 들었으시면 최고의 포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권목사님을 붙잡으시고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으시면 정말 이 평화장로교회는, 내가 내년에 다시 올지 모르지만은요, 그때 와서 볼 때 정말 이 자리가 꽉 차고 남을 수 있는, 그리고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척교회를 섬기는 원리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이 시대를 깨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값을 주고 세우십니다. 평화장로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존중이 여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땀을 흘리지 않았다면은 땀을 흘릴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금 힘들다고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순간 다시 침을 꿀떡 삼키면서 두 번째 숨을 몰아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며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이 주인을 만나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평화장로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최고의 포도주가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